사도행전 41번 메시지. 바울 일행의 사역을 통한 소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번식 7번째 15장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분배와 관련지어 볼 때 매우 중대한 장입니다. 이 장을 살펴볼 때 우리는 다른 많은 이들이 한 것과 같이 대수롭지 않은 요점들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경륜적인 문제들에 관한 중요한 요점들에 집중할 것입니다. 15장 1절부터 33절은 할례에 관해 제기된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에는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사도들과 장로들의 회의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 22절부터 33절에는 그 해결책에 대한 기술이 나옵니다. 이 메시지에서는 1절부터 33절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할례에 관한 이단. 15장 1절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기를 너희가 모세의 관례를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라고 말합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그 사람들은 이방 신자들에게 유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강한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모세의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믿음을 무효화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실로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이 이단을 가르쳤던 어떤 사람들은 아마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거짓 형제들이라고 여겼던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 조상들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외적인 규례였습니다. 이 규례는 유대인들을 이방인들과 구별되고 분리되게 했습니다. 할례는 아무런 영적 의미도 없이 육신의 표시에 불과한 죽은 전통적인 형식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그분의 복음을 확산시키는 데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할례와 안식일 준수와 특별한 음식은 모세율법에 따른 세 가지의 가장 뚜렷한 규례들로서 유대인들을 그들이 더럽게 여기는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하고 분리시킵니다. 이 모든 구약 경륜의 성경적인 규례들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퍼지게 하는 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할례 받는 것은 그리스도가 믿는 이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15장 1절은 모세의 관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관례를 준수하는 것, 즉 율법의 외적 규례를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효화시킬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믿는 이들을 율법의 노예 됨으로 되돌아가게 만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믿음을 위해 싸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전체를 파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이단을 용납할 수 없어서 유대로부터 내려와 그것을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가르쳤던 자들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을 했습니다. 2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진리가 믿는 이들과 함께 남아있게 하려고 가장 큰 이단들 가운데 하나에 대항하여 믿음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근원지인 예루살렘. 사실 이 이단적인 가르침의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에 의해 해결되었어야 했습니다. 그 이단이 결코 안디옥에 이르지 않게 했어야 했습니다. 이들 이단적인 교사들은 안디옥에 오기 전에 분명히 그들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서 퍼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 이단을 다루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책임. 15장에 기술된 문제의 근원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최초의 사도들과 장로들의 무리는 그 이단적인 가르침이 이방인 교회들에 퍼질 기회를 갖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다뤄지지 않았었다는 사실은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어떤 결점들이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마땅히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 이단이 안디옥에 퍼졌을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다루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이 문제의 근원에 손을 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베드로와 야고보에 관한 정확한 관념을 갖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너무 높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너무 높이 올리고 야고보는 매우 경건하고 신앙이 깊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베드로와 야고보에 대해 그런 관념을 갖고 있다면 15장에 기록된 상황에 대한 합당한 관점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의 부정확한 관념과 이해로 인해 15장에 있는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합당한 통찰력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문제의 핵심은 안디옥에 내려갔던 이단적인 유대 교도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공정합니다. 베드로는 주 예수님이 사도들을 그들의 사역을 위해 더 한층 준비시켰을 때인 사도행전 1장에서 등장했습니다. 그 준비 가운데 일부로서 그분은 그들에게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들을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이들과 사마리아에 있는 혼혈 민족에게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그분의 증인들이 되도록 임명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설사 주 예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그는 그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이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야고보는 누가가 알기 전에 그에 관해 알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이방인들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척결하기 위한 근거로서 땅끝까지 증인들이 되는 것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마땅히 취했어야 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으므로 논의나 논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그 이단의 가르침을 제거하여 예루살렘에서 아예 그 근원부터 끝내버리는 철저한 역할을 수행했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15장을 읽을 때 공정한 생각과 합당한 통찰력을 가졌다면 그 문제가 베드로와 야고보의 소람 때문이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존재했고 심지어는 그곳에서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성행하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안디옥까지 퍼질 수 있었겠습니까? 고대에는 먼 곳의 도시까지의 통신이 매우 느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퍼지는 것은 큰일이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지 않은 유대 교도들은 아주 열성적이어서 여행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단적인 가르침을 퍼뜨릴 목적으로 안디옥에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만일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이런 류의 가르침은 신약 전체를 무효화시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승천과 및 그분이 가르쳤던 모든 것을 무효화시킵니다. 어떻게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그런 이단을 용납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일 갈라디아서 2장을 사도행전 15장과 더불어 읽는다면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그 문제에 대해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수호하지 않았고 진리를 위해 충분히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함 때문에 이단의 문제가 예루살렘에 존재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 교회들에 퍼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감. 2절에 따르면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교도들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을 했다. 우리는 바울이 변론과 아울러 논쟁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강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상황이 논쟁을 필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찌 바울이 할례받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단적인 가르침에 동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이런 이단을 가르치는 자들과 논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단적인 교사들과의 논쟁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중 몇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도록 결정되었습니다. 26절에 따르면 바울과 바나바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은 이들로 여겨졌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그들을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어떤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간 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본부이기 때문이어서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통제하는 우두머리 교회이기 때문이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할례에 관한 이단적인 가르침이 비롯된 근원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골칫거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그들이 근원지에 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르면 땅 위에서의 그분의 움직이심을 위한 본부 같은 것이 없으며 로마 교회처럼 다른 교회들을 통제하는 우두머리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있어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본부는 하늘에 있으며 교회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15장 3절과 4절은 그들이 교회의 보내심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자세히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기타 어떤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그들 개인들로서의 움직임이 아니라 교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와는 별도로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단체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움직임이었습니다. 15장 5절은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기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바리새파는 유대인들 중에 가장 엄한 종파로서 기원전 200년경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삶에 뛰어난 성결, 하나님께의 헌신, 성경 지식 등을 자랑했습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5절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무효화시킵니다. 가령 당신이 사도행전 15장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다 합시다.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 반드시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가르친 자들을 어떻게 다루었겠습니까? 당신은 일어나서 그러한 이단적인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담대히 말했겠습니까? 이것은 마땅히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 해야 했던 바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장로는 야고보였습니다. 12장 17절에는 이에 관한 암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베드로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 가운데 인도자였음을 가리킵니다. 더욱이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어떤 자들이 야고보에게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말하는 대신에 바울은 그들이 야고보로부터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매우 탁월한 인물이었고 인도하는 장로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단에 관한 장로들의 책임. 이 지점에서 나는 오늘날 교회들 안에서 장로들인 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가령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이 오늘날 믿는 이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합시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합당한 방식으로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교회 집회들 가운데서 말하지 말 것과 또 성도들 가운데 이런 가르침을 퍼뜨리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은 이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계속해서 이 이단을 퍼뜨린다면 우리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할례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을 아무 효력 없는 것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정확히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그러한 가르침들에 대해 말했던 바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는 이들이 반드시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단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들의 이해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을 마땅히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그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하는 죽음, 그분의 부활과 승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믿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경륜적으로 지나간 것입니다. 15장 6절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사도들과 장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우주적이고 장로들은 지방적입니다. 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직면하고 있던 문제가 안디옥에 있었는데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문제의 근원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의 흐름이 안디옥에 이르렀지만 그 근원은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근원을 처리하지 않은 채 그 흐름만 처리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 흐름이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그 근원은 여전히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근원을 다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즉, 그들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우두머리 교회로 여겼기 때문에 거기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급 조직이 아니고 성령의 주재하심임. 마찬가지로 바울과 바나바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고위 관리들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만일 경우가 그러했더라면 하나의 계급 조직이 존재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계급 조직도 없었으며 특히 베드로는 천주교가 허위로 주장하듯이 교황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15장에는 우주적인 교회의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지방교회의 장로들에 의해 열린 독특한 회의가 나옵니다. 양자 모두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신약의 움직임 가운데서 인도적인 이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의장이 없었습니다. 이 회의는 그 영, 영이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만유의 주의 주재하에 있었습니다. 15장 17절은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회의 안에 있는 누구나가 말할 자유가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결정은 베드로가 교통한 간증, 바나바와 바울이 진술한 사실들, 야고보가 한 결론의 말 등을 기초로 하여 내려졌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 가운데서 인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은 그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는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통에 대한 기록. 혹자는 사도행전 15장의 회의가 최초의 교회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릇된 이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재하는 분이신 성령이 함께 계시는 교통을 위한 모임을 봅니다. 나중에 성령과 우리는 뭐뭐한 것이 옳은 줄을 알았노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투표하는 것도 없었고 독재도 민주주의도 없었습니다. 독재와 민주주의는 교회 생활 안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교회 생활 안에는 다만 그 영 안에서의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이런 류의 교통을 기록한 것입니다.